2014년도 이게 4월 남았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 첫 인사할 때 저는 말한 대로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띠해고 말띠해에 말한 대로 되었으면 하는 소원과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니까는 말한 대로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 죽겠다 하는 사람 보면 아파서 들어 누워 있습니다. 빌어먹을 사람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고 있고 아직도 독립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운 사람 이렇게 말하였더니 정말 꼴도 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받을 사람 말하였더니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 항상 말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로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남편들이 잘 되었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면은 예전 30년, 40년 전이나 지금 바라보면은 정말 다른 사회와 국가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어머니의 깊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 기독교 역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변을 바라보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점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남편들의 말은 험악해지고 자녀들의 행동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사라지는 것과 함께 가정의 평안도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저희들 모든 가정 속에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에 평안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넘치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상대적입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좋은 환경에 있으면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나쁜 환경에 있으면 평안하지 못합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밖에서 환경을 통해서 오는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나만 평안해지게 됩니다. 나만 평안해지는데 옆에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그러한 상대적이고 개인적인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도 평안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지 않을 때도 평안합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평안합니다. 직장에 있을 때도 평안하고 직장을 나올 때도 평안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이 없는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밖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안에서 오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넘치는 평안입니다. 환경에 따른 평안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이 넘치는 영원한 평안이기 때문에 그 평안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없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이렇게 넘치는 평안이기 때문에 나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옆에 있는 가족,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직장 동료, 교회 성도들이 함께 평안해지는 평안입니다. 이러한 넘치는 평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은 언제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내일이면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 그러나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를 혼자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과 함께하면은 성령께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또 내 말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고 넘치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할 때는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희망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미래였습니다. 미래이고 소망이고 희망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미래를 걱정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아픔을 경험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부모가 없는 고아와 같이 이 땅에 떠돌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이 있다면 절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평안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데도 환경을 바라보면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제자들, 평안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신다고 미리 약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지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평안은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평안한 상황이 아니고 평안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평안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 믿고 구하면 다 이룬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믿고 구하는데 다 이루어졌습니까?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또 응답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구하는 대로 응답될 때도 있지만 구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이 기도의 응답을 네 가지로 나누는 학자들도 목사들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라는 사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기다려서 기도하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구하는 것 말고 다른 것,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구하는 것이 제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노라는 사인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네 가지로 나누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까? 나누고 있는 이유는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두 가지 뿐입니다. 응답 받은 것과 응답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3절, 14절에 두 번씩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행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도 있고 행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결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오래된 이야기들 중에 거지와 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자가 세상 구경하고 싶어서 왕자와 닮은 거지를 구해서 옷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갑니다. 사람들이 거지 왕자를 거지라고 놀리니까 화가 나서 거지 왕자는 자기는 거지가 아니다고 말합니다. 나는 왕자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거지 왕자의 모습을 보고 거지라고 생각하지 왕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거지 왕자가 아무리 자기의 이름으로 세상에 명령하고 이야기하고 말을 해도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거지왕으로 믿고 계시면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은 그 말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이 움직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지 왕으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무리 외쳐도 이 땅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고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선포될 때 그 이름의 권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넘치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는 주라는 믿음이 있어야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넘치는 평안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넘치는 평안이 있게 됩니다. 넘치는 평안의 두 번째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평안은 근심이 있으면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평안은 근심이 없어야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예화인데 어느 목사님께서 강원도 시골길에 버스를 타고 가셨습니다. 요즘은 강원도 길에 웬만한 길은 도로로 포장되어서 평안하게 갈 수 있지만 30, 40년 전만 해도 강원도 길에 포장이 된 도로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면은 아마 산길을 올라가고 덜컹덜컹거리고 옆에 보면은 낭떠러지가 있고 조금 있으면은 이 버스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을 이 목사님이 느꼈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버스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을 느껴서 두려워하는데 버스 뒤에 꼬마는 버스가 덜컹덜컹거려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상해서 꼬마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이 버스가 무섭지 않니? 그랬더니 꼬마는 이 버스가 무섭지 않다고 두렵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두렵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왜 근심이 되지 않니? 라고 물어봤더니 꼬마는 버스 운전사가 자기 아빠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예화에서 근심은 혼자 살려고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만 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위하는 것들이 잃어버릴까봐 생기는 것이 근심입니다. 그러나 꼬마와 같이 아빠와 함께 죽고 아빠와 함께 산다는 마음을 먹으면 근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자,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다시 살았다면 다시 사는 생명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자아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자아 속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육신의 온전한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게 되면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육신의 모습이 살아서 육신의 귀와 눈을 바라보는 대로 귀가 듣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기 때문에 환경을 보면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은 이 환경을 바라보더라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위험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껴안고 가시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봐도 근심하지 않고 넘치는 평안이 있게 됩니다. 넘치는 평안의 세 번째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과 그 경향성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밖에 있는 보이는 환경들의 모습입니다. 근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적이요. 두려움은 우리 밖에 있는 적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적이 없어야 근심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우리 밖에 있는 적이 없어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박명수가 한국의 63빌딩의 유리를 닦는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50m나 되는 높은 곳에 오르니 박명수가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그 유리를 닦는 반장이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높은 곳에서 닦을 수 있느냐, 높은 곳에서 이렇게 유리를 닦으면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반장이 하는 말은 단순했습니다. 유리창을 열심히 닦다 보면 무서운 생각이 없어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박명수도 처음에 무서워했는데 63빌딩의 유리를 열심히 닦다 보면 자기가 그 무서움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손이 와이퍼처럼, 자동차 와이퍼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4시간 넘게 그렇게 손이 힘들게, 어깨가 아프게 일을 하고 그 일에 집중하니까 높은 곳에 있었다는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 집중하면은 세상이 두렵습니다.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합니다. 가족들의 안전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있던 재산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게 되면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점검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에 열중하느냐 아니면 나의 일에 열중하느냐, 그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일에 열중하고 있으면 분명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나를 점검하는데 하나님 일에 집중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일에 집중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넘치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넘치는 평안은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근심이 사라집니다. 넘치는 평안은 밖으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주는, 밖에서 주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근심과 두려움 없는 넘치는 평안이 새해에는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넘치는 평안으로 매일매일 그 마음에 평안이 넘쳐서 나만 평안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두가,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평안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